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로이터통신은 브뤼셀 주재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들이 17일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며 오는 22일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 승인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존 경제 제재는 다음 달 만료되며 6개월 연장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과 우크라이나 반군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대응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등대와 통신소 등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에 설치할 민간 시설들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시설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중국이 환경감시와 재난구호, 항행안전 확보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면 난사군도의 일부 섬과 산호군락에서 진행 중인 매립공사가 며칠 안에 완공될 것이라며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인공섬 건설을 계속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강력하고 보다 포괄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1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여러 종파를 아우르는 이라크 통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라크 지방과 현지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ISIL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것과 ISIL의 해외 전사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밖에도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연합군의 공습으로 ISIL 요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전사들의 유입이 차단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 정부가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 합의에 실패할 경우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있다고 그리스 중앙은행이 경고했습니다. 그리스 중앙은행의 이 같은 경고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그리스 사태 관련 비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19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8일 룩셈부르크에 모여 비상회의를 갖고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할지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유로존의 제로엔 디지셀블로엠 회장은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는 그리스가 얼마나 많은 선택 가능한 제안들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에 18억 달러의 채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스위스 검찰이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대회 개최국 선정 과정과 관련된 53건의 돈 세탁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버 스위스 검찰총장은 17일 스위스의 돈 세탁 방지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은행들로부터 53건의 의심 사례들을 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버 총장은 국제축구연맹 FIF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사안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의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에서 미국과 호주, 일본이 16강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17일 조별리그 D조 마지막 경기에서 나이지리아를 1-0으로 꺾었습니다. 호주는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1승 1무 1패로 미국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하면서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12년 만에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은 18일 스페인과 2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세계뉴스 김연호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요. 반대로 입에 달면 몸에 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 말이 정말 맞는 게 사람의 입맛에 사로잡는 맛을 내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재료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미국에선 이 맛과 식감을 좋게 하려고 과자나 튀김을 많이 쓰던 한 성분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최근 이 트랜스 지방의 주요 생성 원인인 부분 경화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식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서 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입니다. 이 마가린이나 각종 과자, 냉동 피자, 도너츠 같은 빵, 이 쇼트닝 등에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성분은 인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심장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3년 안에 부분 경화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자사의 부분 경화유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FDA의 예외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가격이 싸고 유통기한이 길 뿐 아니라 이 맛과 식감을 좋게 하는 트랜스 지방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걸 찾기 어렵다는 반응으로 이 야자수 기름 아니면 콩기름 같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과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29도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살펴보죠.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 평양은 오늘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7도가량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개성 역시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낮 최고 기온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자, 이것처럼 입에 단게 있을까요? 설탕이죠. 자, 그런데 설탕처럼 달콤한 연인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슈가 슈가 알치스의 노래입니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의회 상원이 고문 금지 조항에 관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지구 온난화의 요인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 추세에 힘입어서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의회 상원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상원이 화요일인 16일 고문 금지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이날 통과시킨 수정안에는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물고문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상원 의원들은 이를 찬성 78표 대 반대 2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32명이 찬성했습니다.
네,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면 국가 안보와 국방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수권법은 해마다 국가가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와 국방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매년 발의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원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은 내년도 2016년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에 대한 법안인 건데요.
네.
여기에 그 포함되는 수정안에 강압적인 고문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정안은 심문 방법으로 군대 야전 교범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안보상의 근시안적인 이익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희생하는 어두운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비강압적 신문 방법만 허용하는 내용의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수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에 서명한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 신문 방법으로 물고문 같은 비인도적인 신문 기법을 금지하고요. 또 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네.
이번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그런 규정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방부에 대해서는 잔혹한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이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까지 미국 중앙정보국 CIA나 다른 정부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행정명령은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난해 CIA의 고문 실태가 폭로된 게 아무래도 이번 법안을 마련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에 대한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CIA가 자행한 고문 실태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었죠. 이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사였는데요. 조사 결과 CIA가 그동안 수감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비롯해서 물고문, 잠 안 재우기, 성고문 같은 끔찍한 고문을 해왔다는 게 폭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줄다리기가 있었다고요?
네, 당초 민주당은 공화당이 비군사 부문의 예산층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당초보다 법안 내용을 더 확대해놓은 이 수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6일 논의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6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 법안을 최종 표결에 붙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가뭄이 심하다고 하지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주들도 가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뭄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로 지구 온난화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가톨릭 교인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가톨릭 교인의 71%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답한 가톨릭 신자는 48%였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이유가 인간과 관계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 정도에 그쳤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이 같은 비율은 일반인 응답자의 반응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일반인 응답자의 경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68%, 그 이유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45%,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6%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로마 가톨릭교의 반응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의 회칙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교황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죠. 가톨릭 신자에게 주는 의미도 크지만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기후변화에 대한 회칙을 발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칙 초안 내용이 미리 유출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안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동의한다면서 지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혹독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교황의 생각과는 다르게 절반에 가까운 가톨릭 신자들이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보면요, 정당에 따른 반응도 다르게 나타났더라고요.
네, 민주당 가톨릭 신자들은 62%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가톨릭 신자들은 24%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4%의 민주당원들이 지구 온난화의 요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꼽았고요. 공화당원들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네, 교황의 이런 견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네, 현재 대선 출마를 발표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과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릭 센토룸 펜신베니아 전 상원의원이 있고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후보군 가운데서는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그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과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네. 지난해 연방정부 당국이 실시한 조사 자료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취약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인 이들도 다른 많은 공화당 의원들처럼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는데 의문을 품거나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그 정치 후원금 모금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업 환경을 규제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큰손 기업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교황의 이번 회칙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까?
네, 제프 부시 후보는 자신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신부나 추기경, 교황 등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얻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거리를 뒀고요. 루비오 의원은 아직까지 교황의 회칙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가 인간의 활동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로 그동안 떨어져 왔던 이 미국의 출산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통계센터가 17일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2014년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한 해 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0.4% 증가했는데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모두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네, 2014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398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해 전인 2013년에는 39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만 명이 더 태어난 것이죠. 이런 출산율 증가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들이 가장 큰 공헌을 했는데요.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계 여성의 출산 증가율은 6%에 달했습니다.
자, 그럼 국가의 합계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것인지를 가늠하는 인구조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조금 늘었습니다. 2013년 1.858명에서 지난해에는 1.8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한 명당 두 명 조금 못 되는 자녀를 갖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미국의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명은 돼야 하는데 여전히 여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건데요. 이런 출산율 증가가 아무래도 경제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가 끝나고 있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그만큼 출산에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일자리 증가율의 경우 지난 4월에 2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느는 등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5월에는 1.2% 증가했는데 이 모두 경기 호조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이 모두 여성들이 아기를 갖는데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죠.
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동안 10대 청소년 출산율도 계속 떨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이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도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보통 가임기를 15살에서 44살로 잡고 있는 인데요. 지난해 15살에서 19살 사이의 여성이 낳은 아기는 약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24.2명을 출산한 건데요. 한 해 전과 비교하면 9%나 떨어진 겁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출산율은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7%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 미국에서 10대 청소년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91년이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60%가 넘게 떨어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가졌는데요. 자, 조금 전에 연준 성명이 나왔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0% 내지 0.25%인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대배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배심 제도 늘 궁금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이 백인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과잉 진압한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바로 이런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이런 논란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지난해 있었던 퍼거슨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살 흑인 청년인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인 내런 윌슨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후에 윌슨 경관이 불기소됐다는 결정이 나면서 이 전국적으로 더 큰 시위가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당시 숨진 흑인 청년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었죠.
자, 그런데 당시 윌슨 경관의 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게 대배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윌슨 경관을 불기소, 그러니까 이 살인죄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당시 이 결정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지만 도대체 대배심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네.
예, 미국인들에게도 조금은 낯선 이름인 대배심. 오늘은 이 대배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대배심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기원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예, 대배심의 기원은 12세기 영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왕이 지나치게 법을 남용해서 평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걸 막기 위해 이 대배심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대배심 제도가 이미 폐지됐고요.
네.
대신에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배심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수정헌법 5조를 보면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서 그 누구도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 반드시 대배심이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주가 똑같이 이 대배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5조의 일부 문안에 대해서 각 주의 재량권을 인정했는데요. 때문에 이 연방 대배심을 제외하고 워싱턴 DC와 예, 커네티컷주와 펜실베니아주 이렇게 두 개 주는 대배심 제도를 공식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밖에 23개 주에서는 일부 중범죄에 대해서만 대배심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25개 주는 대배심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대배심은 그럼 어떤 때 적용되는 건가요?
예,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예, 지난 2013년에 이 북한에서는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었죠. 이 죄수복을 입고 손이 묶인 채 법원에 서 있는 장성택의 모습은 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예, 장성택의 경우 중범죄로 최고재판소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만약 북한에 대배심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선 일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방 대배심이 모집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배심이 장성택의 8가지 죄목들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장성택을 법정에 기소할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대배심 제도는 모든 재판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대배심 기소 여부는 형사 재판에만 도입되는데요. 주로 살인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재판에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내리게 되고요. 연방 차원의 중범죄일 경우에는 연방 대배심이 구성돼서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흔히 말하는 배심 제도라고 하면 네. 이 재판장이 앉아서 유무죄를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배심원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그럴 겁니다. 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은 소배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소배심과 대배심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이 소배심은 재판에 참여해서 피의자와 검찰, 증인의 증언까지 다 듣고 이 피의자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배심은 검찰 측이 사건을 수사해서 제시한 증거를 듣고 이 피의자의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되는데요. 소배심이 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반면에 대배심의 심사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성원의 규모도 다른데요. 소배심은 인원이 12명이지만 대배심은 최소한 16명에서 23명에 달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대배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배심이 심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검찰 측이 이 대배심을 소집해서 기소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대배심들이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는지 심사하는 건데요. 이 검사와 증인의 증언을 듣긴 하지만 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판사나 피의자 본인이 직접 심사에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예, 이후 각 기소 항목에 대해서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배심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대배심은 12명이 찬성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대배심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소배심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예, 소배심원들은 증인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 친구, 가족 등 어느 사람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하고요. 범죄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대배심은 그렇게까지 사건에서 격리될 필요는 없는데요. 개인이 스스로 조사를 해도 되고요.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선서도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대배심에게 제공되는 증거 자료도 이 소배심과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검찰 측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어디서 전해 들은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자료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기소가 확정되고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소배심들은 더 철저한 증거들을 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대배심의 기소 여부 결정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처음에 말씀드린 이 퍼거슨 사태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대배심이 이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배심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네. 예, 우선 피의자는 대배심 앞에서 본인이 직접 증언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윌슨 경관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 측이 윌슨 경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대배심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배심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망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검사는 대배심들에게 방대한 자료를 주고는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들이 스스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검사가 윌슨 경관을 기소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윌슨 경관을 정말 기소하고 싶었다면 왜 법에 어긋나는지 좀 더 잘 정리해서 대배심에게 알려줬을 거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죠. 거기다가 열흘 후에는 뉴욕시에서도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바로 이런 논란 때문에 일부에선 이 대배심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배심제는 여러 명의 배심원단이 뜻을 모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검사나 판사의 독단을 막고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법적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법률적인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합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개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만큼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소배심제와 대배심제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대배심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35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은 지금 만나보죠. Frankie Valli와 사계가 부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요즘은 북한에서도 햄버거는 그렇게 낯선 이름이 아니라고 하지요. 지난 2009년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속성 음식을 파는 삼태성 청량 음료점이 생긴 이후 북한에서도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로 평양에 있던 이 햄버거 매점이 이제 북한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던데요. 사실 햄버거는 가장 미국적인 또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엔 이 햄버거 가게도 부쩍 많지요.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햄버거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비롯해 값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패스트푸드를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손님이 줄어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이렇게 돌아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햄버거와 감자튀김 외에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속성 음식, 패스트푸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ntroducing the world's newest, silliest, and hamburger-eatingest clown, Ronald McDonald.
미국 최초의 패스트푸드는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다니오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맥도날드로 1940년 맥도날드라는 성을 가진 두 형제가 자신들의 이름을 딴 가게 문을 열었지요. 맥도날드 형제는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았고 특히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싼 가격으로 이유는 적되 많이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후 사업가인 레이 크록이 합류하면서 맥도날드는 전국에 지점을 개설하게 됐고 마침내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제국을 건설하게 됐지요.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최초의 맥도날드 자리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맥도날드 박물관도 있는데요. 엘버트 오크라 씨는 자신의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맥도날드 형제들이 가졌던 기발한 생각들에 관해 설명한다고 합니다.
They had hamburgers and french fries, meat and potatoes. They had the right food at the right time in the history of America.
맥도날드 형제들은 고기와 감자를 가지고 햄버거와 감자 튀김을 만들어냈다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알맞은 음식을 내놓았다는 거지요. 맥도날드 박물관을 찾은 중년의 남성 토미 블리스 씨는 자신이 젊었을 때만 해도 맥도날드는 젊은이들에게 최고로 인기 있는 장소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예쁜 여학생들은 맥도날드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었고 또 최고급 차들이 맥도날드를 드나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맥도날드가 젊은이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좀 더 몸에 좋은 속성 음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지요. 젊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새로운 패스트푸드 중에 치폴레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건강한 재료로 만드는 신선한 멕시코 음식이라고 광고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치폴레 가게에서 만난 한 젊은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I mean, I just eat healthy and I like, you know, health and wellness is very important to me.
치폴레 식당에서 좀 더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며 자신은 건강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치폴레는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캐주얼, 그러니까 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일반 식당에 속성 음식을 결합한 형태 음식점 중 하나인데요.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산업분석가인 션 하이트 씨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And what makes them different from fast food is that the food is tailored.
새롭게 등장한 패스트 캐주얼 식당이 기존의 속성 음식점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 취향에 맞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속성 음식처럼 신속하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지만 음식의 질은 속성 음식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제공한다니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가도 기존의 맥도날드 같은 가게는 쇠고기 버거, 닭고기 버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차림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지만 패스트 캐주얼 식당에선 햄버거를 주문해도 어떤 빵에 어떤 고기를 원하는지 토마토는 넣을지 안 넣을지 등을 묻고 즉석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하이트 연구원은 이런 업체들의 유행은 바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이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Recent statistics over the last four years have shown that millennials on average have been increasing.
통계를 보면은 지난 4년 동안 밀레니얼 세대의 패스트 캐주얼 소비가 해마다 5%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패스트푸드 소비는 여전히 낮은 추세죠.
주 고객이던 젊은이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맥도날드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패스트푸드 업체는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주력하던 맥도날드도 전략을 바꿔서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등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 캐주얼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봉사도 제공하기 시작했지요. 거기다 맥도날드는 곳곳에서 이 낮은 임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현재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높여달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패스트푸드 업계는 이제 새로운 혁신을 하지 않는 한 살아남기가 힘들게 됐는데요. 미국인의 달라지는 입맛으로 인해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 속성 음식은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한 노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지요. 이 참전 용사의 이름은 버니스 B. 포크헤드로 94살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비전투 임무를 맡았던 여성 공군 조종사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최근 뉴욕에 있는 본 항공기술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수여식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학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헤이드 씨에게 명예 박사 학위증이 주어집니다. 비행하는 꿀벌과 같다고 해서 꿀벌이란 뜻의 B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B 헤이드 씨는 이제 박사님이 됐죠. 본 항공기술대학은 헤이드 씨가 2차 세계대전 중 수행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위기를 맞은 미국을 위해 여성들이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조종을 할 줄 아는 여성들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연방 의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1943년 와스프라고 하는 여성 공군 조종사들이 탄생했는데요. 군인들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 2만 5천 명이 지원을 했고 최종 합격한 여성들은 총 1,000명이었습니다. 비 헤이드 씨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비전투 임무를 담당했지만 위험한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Flying at night so that the beacons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우리가 밤에 비행할 때 군인들이 야간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목표물을 달고 비행하면 군인들이 그 목표물을 대공포로 맞추는 훈련이었는데요. 실제로 포탄을 쓰다 보니 무척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임무도 하다 보니 전쟁 중 목숨을 잃은 와스프는 3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 헤이드 씨는 사명감을 갖고 참전했다고 했지요.
I wanted to do more for my country than what I was doing, just being a secretary.
저는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와스프가 되기 전에 전쟁 물품 공장에서 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공군 조종사가 돼서 전장에 투입되는 게 제겐 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여성 공군 조종사들 와스프는 1977년 정식 퇴역 군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 헤이드 씨는 다른 여성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2009년 7월 의회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하네요.
We need someone like you to fly for us.
Everything's robotics nowadays, so
I know.
헤이드 씨를 만난 본 항공기술대학의 학생들은 헤이드 씨에게 존경의 마음을 나타냈는데요. 헤이드 씨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 군복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한 달에 250달러의 급여는 어떻게 받았는지 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습니다.
The significance is that we dared to cross the line and fly large military aircraft.
우리 여성 공군 조종사들은 감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도전들을 해냈습니다. 살면서 폭탄이나 격추기도 본 적 없고 비행을 해보지도 않았던 여성들이 와스프의 지원에서 대형 군용기를 몰았으니까요. 이렇게 여성들이 용감한 도전을 했다는데 와스프가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날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걸 사랑했다는 비헤이두 씨. 50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남편 역시 조종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스프라고 적힌 금색 배지는 헤이두 씨의 꿈과 도전을 보여주듯 지금도 헤이두 씨 가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인의 입맛이 바뀌면서 미국의 음식 문화가 헬스푸드에서 패스트 캐주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을 펼쳤던 여성 공군 조종사 와스프 출신 비 헤이두 씨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be tied up. Be tied up.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e tied up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본문에서 마이크가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나 오늘 오후 내내 바빠서 꼼짝 못할 거야. 내일 점심 약속 못 지킬 것 같은데?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really? 오, 그래? That's fine. 괜찮아.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내가 안 바쁠 대로 해서 새로 약속 잡으면 되지.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가 Thanks for understanding.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e tied up. Be tie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B-E, be, tied, T-I-E-D, tied, up, U-P, up, be, tied up. Be tied up입니다. When you say that you're tied up, it means that you are very busy to the point where you can't do something else. 단어 tie, T-I-E, tie는 묶다, 묶어놓다는 뜻이고요. To be tied up, be tied up는 어떤 일이나 일정에 묶여있다. 아주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하다, 꼼짝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다른 쪽에는 아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오늘 오후에 바빠서 꼼짝 못한다며 마이크한테 내일 점심 약속 못 지키겠다고 했죠.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was so tied up and couldn't get the phone. 라고 하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am going to be tied up this evening. Let's meet tomorrow. 라고 하면 오늘 저녁에 바빠서 꼼짝 못해. 내일 만나자 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I'm afraid I can't meet with you tomorrow for lunch. I'll be tied up all afternoon.
Oh, really? That's fine. We can reschedule it to another day when you're not tied up.
Thanks for understanding.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When you say that you're tied up, it means that you're very busy doing other things, so you can't do something else. Be tied up. Be tied up. Be tied up. Be tied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5시부터는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문제는 지구의 기후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후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작은 기회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활용해야 하고 최악의 참극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우리는 기후로 인한 위협을 막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부딪힐 충격에 대처하는 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갠지스 강과 프라마푸트라 강 하류가 통과하고 대부분 지역이 해안을 끼고 있는 저지대인 방글라데시는 옛날부터 홍수로 인한 참사를 거듭 겪어왔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는 약 1,0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80% 이상 주민은 주 수입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들로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계절적인 우기, 즉 몬순이라든가 태풍 등이 심해지는 데다 고지대의 얼음이 녹고 수면이 상승해 더욱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가 GDP 성장의 2 내지 3%를 기후변화 때문에 상실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서둘러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가 빈곤선에 살고 있는 나라로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기후정책에 따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와 함께 방글라데시가 첫 단계의 지원 대상 3개국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국제적인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동반자들이 개발도상국과 함께 일하면서 각국의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현지 상황에 관계되는 과학, 정보, 유용한 장비,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또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나라도 그 같은 위협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